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UG.com
자, 지금 우리 이 자리엔 우리 영다방의 콜라보 2탄이죠. 저번에 1탄은 그 브라질 음악과 영화의 세계를 담았었고, 지금 2탄은 우리 영문팀과 여사님들이 팀이 지금 모여서 콜라보를
하고 있잖아.
콜라보 녹음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Tens que são fracos e não pra beber. Outros fazem samba e adoram. 지금 이 자리엔 영문에서 이제 지금 각각 각 팀에서 대표 주자로 차출되셨어요. 그래서 영문팀엔 저와 영훈쌤이 오셨고, 아, 저는 지금 퀸미나고요. 그 다음에 여사님 팀에서는
네,
현미쌤하고 네. 은영쌤이 나오셨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럴까요?
본인 소개부터 하세요.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이름은 이영훈이고요. 오다가 지하철을 잘못 타고 거기, 근데 여기 당산역에서 내리는 길에 어떤 여자분이 올라탔는데 그새로 가고 싶었어. 그 문 따라서 진짜 내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 내린 거였어요?
그래서 신난 가신 거예요?
지금 싱크림 막 드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떡볶이 드시러 가신 거예요?
그건 반대로
데이트하려고?
반대로 그랬던 거고. 아무튼 지금 요즘 위기를 맞고 있는 30대 이영훈입니다.
네, 원래 외색이 좀 짙으신데 오늘 또 와사비 색을 또 입고 있어요. 또 감초처럼 이렇게 와사비를 이거, 바르고 오셨네요.
풀이야, 풀.
불끄면 보일 것 같은
와사비. 거기 피라미드에 가장 최하단에 있는 거 있지.
오늘도 외색이 짙으세요, 또.
아무튼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저희 국악인 선생님께서 한번 좀 먼저.
네, 네, 저는 미여사 박현미라고 하고요. 네. 잘해봅시다.
신기가 별로.
네, 불편하네요,
좀
오늘.
힘든 하루였다고.
네, 오늘 방배, 일산에서 방배 갔다 다시 일산 찍고 여기 녹음실에 왔네요.
요즘 무슨 일을 하고 계실래?
저요? 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너무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공연도 하고, 아. 애들도 가르치고. 아하. 네, 그리고 멋지다. 이것도 하고, 뭐.
가르치는 친구들은 몇 살 정도?
4살부터 20살까지 있어요.
입시생도 가르치는 건가 봐요?
입시생은 작년까지 가르쳤고요. 이번에 올해는 이제 부전공이랑 그냥
예중, 예고 이런 애들?
네, 그런 애들도 대학도 보내고. 요즘에는 근데 그건 이제 안 하고 네. 한국무용이랑 발레 가르치고 있어요.
빡세지.
멋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은영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은여사고요. 지난주까지 스웨덴 영화제 네, 열심히 발 담그고 있어서 좀 많이 바빴는데 이번 주는 좀 많이 편해져서 네, 오늘 좀 편한가 했는데 또 그렇게 편하지도 않고 그러네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원래는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전 회의를 했었을 때 네. 원래 영문 팀들은 한 명도 참석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아, 영훈 쌤.
아,
그래서 내가
정말
빼고.
응. 내가 진짜
본인
진짜,
혼자만 남친
내가 진짜
진짜 난 몰랐는데 정말 걸로 알았었는데.
아니, 정말 며칠 동안 내가 진짜 반성을 했어.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였길래 이 사람들이 마지막
아 다들 그랬어.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봤더니 이제 영훈 쌤이랑 네 여사들 이렇게 조합으로 가볼까
우리 사회생활 경험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 사정이란 거는 좀 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 내가 제
아 그때 그 카톡방에서 전 그날 진짜 일이 됐는데 금요일로 옮겨지면 안 되는 거여가지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영쌤 늘 반겨요.
고마워요. 아무튼
이 악물 반겨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 오는 도중에 은영쌤은 좀 특별한 일을 겪으셨다고.
에, 그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 얘기해야죠.
진짜로요?
네, 영화 얘기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아무튼 예. 혹시 궁금하신 분은 리플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되게 드물지 않지만 되게 독특한 그런 일이었던 네. 거죠.
자, 저희가 각각 코너에서 다뤘던 영화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영문을 모르겠네에서는 위대한 개츠비, 상실의 시대,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그리고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나 이 소설 되게 좋아하는데.
결혼은 미친, 안 나오셨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까지 여덟 작품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여사님들은 어떤 작품을 하셨죠?
네, 작품? 저희는 첫 번째로는 이제 비포 시리즈 했고요. 비포 미드나잇 개봉과 동시에. 그리고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 했었고, 세븐 했었고, 셔터 아일랜드, 멋진 하루, 그 다음에 우리 선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그리고 마지막 방송으로 데미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가장 좀 선호하는, 좋아했던 작품 혹시 있었나요? 영훈쌤은 다 보셨어요? 영화?
영화도 다 봤고.
네.
작품도 네. 직접 다
읽었죠. 소설이 있는 것들도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멋진 하루도 원래 소설이 있고.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도 소설화가 그게
소설이 먼저예요.
소설이 먼저예요?
네. 그리고 영화화가 됐죠.
그 둘 다 좋아했어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은 제가 몇 번인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울 때가 있는데 극장에서는 극장에서 울면은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일단
왜요? 오열하시니까?
영화를 보다가 울음이 터지면 멈추지 못하겠어요. 근데
조인성 우는 것처럼 괜찮다. 주먹으로
그게 참지도 못하거든. 근데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영화들이 있는데 뭐 일단 뭐 울었다 하면은 두 눈을 두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울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막 여기 삐질삐질 나와요. 키보드가 흠뻑 젖을 정도로 막 울거든.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되게 슬픈 영화이긴 했어요.
그게 그때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저는 되게 좀 아 이거는 일종의 그 한 개인의 신화로 만드는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거는 마츠코가 거기 그 양키 그 양키가 아니라 불량배들 있잖아요. 중학생 아이들. 그러니까 걔네들을 그 일본 쪽에서는 뭐 약간 불량배들이 양키 뭐 이렇게 부르고 이 불량배 애들이 노숙자들을 사냥한다고 해가지고 습격하는 일들이 되게 사회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쪽의 노숙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숙자 물론 이제 일본 쪽도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노숙자들이란 거는 역 쪽에서 주로 모여 살고 되게 좀 약간 그 좀 되게 더럽고 냄새나고 혹은 좀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하는데 일본 쪽의 노숙자들은 나름의 사회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들의 습성이 또 드러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내부에서 또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 방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이 이 노숙자들 자꾸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마츠코가 아무튼 그 불량배들한테 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 화면이 쫙 멀어진 다음에 밤하늘이 배경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때 거기에서 그 에이타가 하는 독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주 아주 비참할 수도 있는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신성으로 이끌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일종의 영웅 신화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츠코란 여자가 밟아오는 그 모든 단계들이 이전에 이제 그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런 비극적인 영웅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난관이 있고 이걸 해결을 해나가면서 영웅적인 쟁취를 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몰락하는 뭐 그런 종류의 그 몇 가지 그 단계들이 있는데 마츠코의 일생은 이걸 여성적인 수단으로 바꿔놓은 치환해놓은 영웅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마츠코가 언제 성공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 영웅담이나 신화 속의 남자들은 성공을 했는데 뭐 어떤 뭐 태생적인 그런 한계 뭐 그런 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좌절을 하지만 마츠코는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진짜 비참한 건 제가 생각해 가장 비참했던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느꼈던 게 바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지점에서 제가 깨달은 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를 성공 혹은 실패 혹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거에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랑 혹은 어떤 대상에게 애정을 쏟음이라는 그 행위는 이 기획은 성공할 수 있는 종류의 기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획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무서운 거, 이 사람이 진짜 무시무시한 건 다 늙었고 할머니가 되어서 정말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일어설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도 해내는 거야, 이 사람은. 히카루 겐지를 좋아하는 거야. 무시무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50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맞다.
할머니 아니에요.
요새는 그 노인석에 앉지도 못해요.
영암도 못해요.
근데 마츠코가 했던 그 마지막 행위들을 보고 있으면 네. 사실은 이게 아마 우리나라 쪽에서 받아들여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회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됐을 때니까 가장 형편없는 인간이 두 종류가 있다고 쳤을 때 아마도 노숙자와 히키코모리가 될 거예요. 히키코모리 중에서도 어떤 중에 오타쿠 히키코모리가 되는 거죠. 마츠코는 후자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학생들이 습격당할 때는 노숙자로 오해를 받아 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이라고 생각되는 인물들 두 가지. 근데 이 여자가 습격을 당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은 다시 해보자고. 그걸 나서려다가 그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 여자가 그 방바닥에 있다가 그 명함을 주잖아요. 찍어 찢어버린 다음에 아, 다 포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다시 일어설 줄은 진짜로 몰랐어요.
맞아 맞아.
그렇게 일률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게 예. 맞아요. 제가 그런데 약간 경도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반성합니다.
뭘 또 경도됐어요. 저희 다 그런 인생 살고 있어요.
반성이 되게 빠르고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선입견들 역시 사랑이라든가 혹은 연애 혹은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개입되어 있는 계획에는 그런 종류의 행위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성공과 실패라는 게. 그리고 애초에 성공과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마츠코도 그 기회가 아니어서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 여자가 계속해서 실패자라는 걸 부각을 시키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시점을 뭐 튀어올리는 거는 뭐 다음 문제고. 멋진 하루 같은 경우는
바로 넘어가시는군요.
멋진 하루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응사랑 되게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응답하라.
응답하라 1994. 거기에 쓰레기랑 하정우랑 상당히 비슷해요.
정말요?
그 넉살과 근데 아무튼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멋진 하루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소설을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감이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정우와 전도연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 영화가 그렇게 성공을 거두진 못했죠.
네. 스코어가 좋진 않았어요.
네.
이 영화가 그렇게 된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만점세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좀 약간 좀 시기를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언제 나왔던 영화죠?
이게 2008년작인가요?
2009년도
아, 그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큰 갈등 구조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탁 화끄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배우들이 인기가 많았어도.
왜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아마 하정우 배우의 첫 주연작일 거거든요. 그 프라야 연인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중들한테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첫 주연을 맡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구도였던 게 전도연 씨의 운전사 역할로 나왔는데 전도연 씨의 남자친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전도연 씨가 운전사가 되죠.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봐도 되게 구조가 재밌어요. 변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 외적인 구조로 따지면 전도연이 아마 그때 완전히 그 전 세계적으로 뭔가 확 그러고 난 직후 아니었어요?
미량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미량으로 그런 다음에
맞아 맞아.
생판신이었던 하정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맞아.
전도연이 선택을 했든가 아마 그 붙였든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자 배우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하고 남자 배우 중에서 가장 뜨는 유망주인데 아직은 정말 그치, 데뷔작인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을 붙여서 영화를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텔레비전 드라마라든가 영화의 유행 자체가 좀 제가 그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비대해져 가는 게 멋진 하루 같은 작품은 그런 팽창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멋진 하루 봤을 때 이 영화 굉장히 기획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괄목할 점이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난 참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기다렸던 것처럼 한 2, 3년쯤 후에 정확히 그 노선을 따라했던 몇 편의 드라마들이 성공을 했어요. 그게 응답하라 1997이고 응사는 완전 이걸 갖다가 그 정말 극대화시켜버린 그런 드라마거든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쓰레기와 하정우란 멋진 하루의 하정우가 연기했던 그 인물들의 결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좀 약간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어차피 그 영화 속의 남자 여자에 네네. 대해서 얘기하니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캐릭터라고 한다면 응사의 그 쓰레기라고 해요. 그 보세요 드라마는?
처음 봐요.
드라마는? 가끔.
드라마 가끔. 쓰레기가 멋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자분들이 보기에?
약간 여자들이 생각하는 약간 이상적인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진짜 놀랐어요. 보세요. 여자들이 우리가 트랜지션 네. 드라마에 갖는 선입견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이상적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재벌 2세. 재벌 2세.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수자들인 거예요. 싸가지 없고. 거기 누구지? 그 영도?
김탄? 아, 영도? 안 봐서 모르겠어요.
김우빈 군이 연기하고 있는.
김탄보다는 영도가 훨씬 더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비주얼적으로 훨씬 뛰어나니까.
비주얼 때문인가?
김우빈이?
이민호보다?
내 눈에는 진짜? 이민호보다는 김우빈.
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정말요?
그리고 이것도 이따가 제네메 아이언스 얘기할 때 좀 진정으로 탐구를 해볼 거예요. 영영쌤의 내면으로 좀 들어가고 싶어.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치료하에서 보내지 않은 거 같다. 큰일 나, 진짜. 몇 년을.
치료요? 왜 잘 살고 계시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세요.
원래 암 같은 병이 침묵의 병이잖아요.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거기 안에 고여있을 때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어쨌든 커밍아웃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네. 저는 상속자들의 줄거리를 동생한테 처음 들었을 때 생각을 했던 게 야, 이거 꽃보다 남자 시즌2냐고
그러니까
근데 다만 김은숙 작가는 그러니까 그 상속자들의 작가분은 이제 그 원작에서는 이제 측하사랑 그 못돼 처먹은 애랑 여주인공이랑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순한 그 착한 남자의 한 명 있잖아요. 상속자들에서는
김현중님
액터 아 루이
그런데 상속자들은 루이랑 주인공이랑 되는 거지. 아. 그리고 착한 사람은 안 되고. 뭐 이런 그거 아닌가. 근데, 아무튼, 드라마 속에, 드라마 속에서, 우리
점핑.
상관없어.
뭔가 점핑. 잘 따라가셔야 돼요. 잠깐 놓지 마세요.
마음의 길이 몇 개이신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따라가기 쉽지 않다.
종로 3가? 마음의 길. 아무튼.
계속하시죠.
진짜 왜.
반응해줘야 돼.
잘 아셔야 돼.
나 지금까지 당하고 있었던
거. 약간 조련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궁금해요, 빨리.
보이지 않는
척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재벌 2세 네. 굉장히 차갑지만 나한테는 따뜻하거나 그게 아니면 정말로 성격이 좋아서 모두 나한테 잘해주거나. 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과 내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다 있는데. 이 조건들이 지극히 스테레오타입이에요.
그렇죠.
정말 정해져 있어요. 한두 가지로. 근데 원칙적으로 원래 스테레오타입이란 거는 사실은 스테레오타입의 인물들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하게 착각을 하는 것 한 가지. 저거는 너무 쉽게 쓴 거다. 너무 단순하게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 발전의 단계에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되게 전략적이죠.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거르고 걸러서 엑기스만 남긴 게 스테레오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텔레비전 드라마의 인물들이 너무너무 전형적이고 정말 좀 약간 쟤는 왜 저렇게 단순한 인물들이 그려지는 건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먹혀왔기 때문이에요. 먹혀왔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십몇 년 동안의 거의 모든 트렌디 드라마들이 이 공식으로 승승장구를 해왔어요.
그렇죠.
언제나.
네.
그런데 응칠에 이르러서 약간 그게 무언가가 달라졌거든요. 사실은 응칠의 인물은 스테레오타입의 인물이에요.
그렇죠.
냉정하고 싸가지 없지만 나한테만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신경질적인 면도 있고 굉장히 귀여워 보이죠. 근데 응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남자 주인공이 나정이하고 그 여자 주인공 쓰레기가 여자 주인공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 얘기한 거 봤어요.
이번 편만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이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주변의 친구들이 다 물어보거든요. 왜 나정이가 싫은 거예요? 왜 나정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그건 저번 편 봤어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릴 적에 아버지랑 우리 나정이 아버지랑 절친한 친구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보증서 준 건 나정이 아버지밖에 없었다. 그런 집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딱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은 아 얘가 망설인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다른 길이 없는 연애구나 이거는. 왜냐면 집안끼리 너무 친하기 때문에 이 여자애랑 사귀었다가는 이 여자애랑 사귀었다가는 그냥 결혼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 듣고 아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딱 이해 갔어요.
근데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둘이 그 남자친구 다른 애가 캐치볼을 하자고 하거든요. 그때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까지 나중에 좋아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관성에 의해서 자기가 살았던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한 인물이 그러니까 다른 드라마 같으면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무슨 소리냐면 인물의 갈등과 이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종류의 그 환경이 굉장히 깊어요. 스테레오타입과는 정반대로 간 작품이거든요. 예. 저는 멋진 하루에 하정우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이 하루 동안 이 애가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자기 주변에 이 여자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 생긴 인간관계 혹은 자기 주변에 지금의 현재의 인간관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왠지 저 사람은 호스테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사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얘랑 어떤 종류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인물을 구성하는 그 외부적인 이야기 그 공기들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그 인물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스테레오타입과는 정반대의 길인 거고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잘 만드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작품들인 거예요. 저는 아마 몇 년 내로 성공 진짜로 어떤 종류의 지금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는 작품들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어지간한 지성이 없이는 따라가지 못해요. 이거. 제가 이 모든 경우들을 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른바 이야기하는 영화의 관객과 그 텔레비전 드라마의 시청자라는 층들이 아주 좀 약간 멍청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죽은의 태양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죽은의 태양에서 나오는 죽은이란 인물이 아주 약간의 갈등의 고를 보여줘요. 그 이 인물을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결정하는 행위의 기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되게 놀래요. 이제는 어지간히 이제는 그냥 정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타입들이. 근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점핑을 하자면
네 하세요.
사실은 근데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그 철학자라든가 사회, 뭐, 그 아무튼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경고를 해왔어요. 그 경고를 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 굉장히 컸던 게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더니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즈마 히로키라든가 혹은 코제브 같은 작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런 거죠. 포스트모더니 시대에서 인간, 그러니까 우선 인간과 동물이 구별이 되는 가장 큰 지점은 어디냐? 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사람들은 어떤 거인 것 같아요? 인간과 동물이 가장 크게 구별되는 거?
이성. 주로 이성. 저렇게 이야기를 하죠. 응? 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성.
언어도 얘기를 하고.
언어. 언어. 이성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자 언어의 경우에는 돌고래들이 몸짓과 수신호 혹은 울음소리를 통해서 일종의 교신 같은 걸 한대요.
문자 언어.
우리는 기록을 한다.
사실은 기록. 사실은 이성이란 게 약간은 이성이란 게 일정 이상은 지금 그 정답이기도 한데 동시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코제브라든가 어떤 종류의 작가들 뭐 그 사람들 철학자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 실현 욕구 모든 동물을 통틀어서 인간밖에 없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어로 쓰이는 어떤 종류의 행위들 혹은 뭐 기록을 하는 어떤 종류의 행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자기 실현 욕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실현하는 욕구가 생긴 사람들 있는 사람들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 실현 욕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그 욕구가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그러면서 양산이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모델이 생긴 거예요. 모델이. 그런데 우리가 이 모델을 어디에서 받아들이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은 TV에서 받아들여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TV에서 받아들이고 영화에서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이게 그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무슨 뭐 자기 실현을 갖다 사회 속에 살 수가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그 모델들을 보고 즐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을 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모델들을 보다 더 간편하게 취사 선택하기 위해서 간략화된 인물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응답하라 1994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는 그런 종류의 욕구들에 대한 반동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쓰레기가 설명하는 거라든가 멋진 하루에가 하정우가 보여주는 인물들이 바로 그런 거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멋진 하루가 아마 지금 개봉을 했으면 조금 약간은 다른 성적을 거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시기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은 그때 당시는 멋진 하루가 개봉했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야기라든가, 그러니까 한 몇 년 정도는 스테레오타입의 이야기들이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사실 시크릿 가든에서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그 시크릿 가든의 주인공은 완벽한 이전의 그 재벌이랑 똑같은데 얘한테는 중대한 약점이 있거든요. 한두 개씩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결국에 와서는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근데
우리 훈쌤 TV 많이 보셨네요.
영어로 많이.
TV 키드였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로는 응답하라 1994 이후에 이런 작품들이 또 성공을 거둘까 이건 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돼요. 따라가기가 정말로 정말 어렵고, 또 하나는 그런 종류의 약점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도 지금 스테레오타입이 되어가고 있고.
근데 저는 응답하라 그 다 좋은데 약간 일본 드라마 느낌이 많이 나는 게 매 회마다 너무 감동을 주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나왔던 어떤 아주머니가 맨 마지막에 막 감동 주는 코드로 꼭 나오고. 일본 드라마가 저는 처음에 즐겨봤다가 나중엔 좀 약간 별로다 싶어진 게 매회 너무 감동 코드로 마무리를 해서 좀 지루했었거든요. 근데 응사도 가끔 보면 아, 또 감동 또 주려고 하네, 또 엄마랑 또 화해하네, 또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어서 그런 점은 좀 아쉬워요.
내 말은 됐네.
아니에요.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충분히.
아, 내 메말랐구나.
네, 근데 그런 응답하라 1997이나 1994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물론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우리들의 어떤 사고 형태, 그런 행태들이 많이 바뀌어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이건 확실히 그 기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공중파가 아닌 다른 그 채널에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획도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한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걸 승인을 해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마니아층을 겨냥해서 나올 수 있었던 작품이라는 거죠. 어떤 대중적인 시청률을 뭐 타겟으로 했다기보다. 근데 이제 예상치도 못했던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마니아 바람이 불었고, 이걸 보지 않으면 마치 이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또 그러한 한국인의 어떤 그런 기류들까지 같이 이렇게 엎치고 덮치고 하면서 지금 조금 더 승승장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3, 4년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워낙에 만듦새가 좋고 그 쓰레기란 인물이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고아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네, 그게 제일 큰 문제고. 저는 되게
호불호가 강한.
네, 저는 이제 볼 때 눈이 즐거웠으면 되게 좋겠거든요. 근데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되게 좋았어요. 정우라든가 유연석이라든가 내 눈에 익숙하지 않은 인물들이 나와서 좋았고. 근데 이제 성동일과 이희라 씨가 또 나오니까 그 구조는 싫었고. 근데 메인 캐릭터인 여자 주인공이 내 눈에 그렇게 차지 않는 여주인공이 나와서 매력적이지가 않았어요.
미모, 외적인 면에서?
네, 외적인 면에서 저한테 별로 끌리는 미모가 아니에요. 진짜요?
네. 은영쌤이 끌리는 여자 배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 전도연 배우 좋아요.
어떤데요?
네. 그녀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나왔을 때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았고.
일부러 안 예뻐 보이려고 살도 찌우고 머리도 이상한
머리. 근데 제 눈에는 이미 안 예쁜 친구가 그렇게 안 예쁘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 자체가 포지셔닝도 별로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친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는 좋아요. 근데 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다.
남씨는 좋아하는 여자 배우는 누구예요?
고장진현 씨요.
아, 나도 고 장진영 씨를 제일 좋아했어요.
제일 좋아요. 네.
진짜로?
네. 제 눈엔 제일 예쁜 여자였어요.
저도요.
저는 그분의 죽음을 욕되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약간의 실패한 필모그래피 때문에 어떤 중에 자신의 그 커리어를 망쳐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매니지먼트사의 문제였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딱 그 미로 봤을 네. 때는 참 예쁘다. 네.
소름까지는 굉장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싱글 싱글즈까지도 납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였지? 그 무슨 뭐 이
그 국악구창이? 그
김승우랑 김승우 이승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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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맞아
그 참을 그건 전작. 아.
그리고 이제 천공으로 한 몇 년을
날려보고 싶어요. 아 그게 진짜. 제목이 뭐였죠? 김주혁 씨하고 했던 거.
천공.
그 제목 천공인가?
천공 아닌가?
천공 아닌데 이름 아무튼 생각 청원 청원.
어, 청원 청원
아 청원
천공
천공 창공도 아니고 천공.
천공이 드라마 어, 아니에요? 김원준 나왔던 드라마 아니야?
아 김원준 창공이고 이 사람.
아, 그, 우리 세대가 밝았어요.
아, 원래 민아 씨는 텔레비전 영재였어요. 방송인데 텔레비전.
저도 창공은 기억하죠. 나연희 씨 나오고.
류시원하고.
그럼 기억하지.
나연희가 누구야 도대체. 나 기억도 안 나는데.
나연희 기억 안 나세요? 나연희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네, 요즘에는 아 나연희가 아니구나. 제가 생각한
그는 분 노연희이시겠지만 나연희라는 나연희라는 배우 다 검색해 보세요.
진짜 낯설다.
텔레비전이 그 아이폰을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검색을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이따 해보시면 얼굴도 아실 거예요.
미나 씨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좋아하는 여자 배우 누구예요?
딱 물어보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제 이론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자기랑 닮은 사람을
자기랑 닮은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고 그래서 제 이거 결국엔 밝혀지네요. 제 옛날 남자친구하고 주로 얘기했던 이론이었는데 우리는 끽해봐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는 김태희를 좋아할 수 없고 나도 장동건을 좋아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 그러니까 나는 정말 끽해봐야 내 눈에 예쁜 여자는 뭐 아오이 유우거나 정여원이지 김태희나 뭐 고소영들은 아니고 자기도 역시 유지태는 좋아할 수 있지만 장동건을 좋아할 수 없다. 결국에 끌리는 건 그런 이유지 않냐.
옛날 남자친구분은 되게 남성 여성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일정 서로 동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 남자친구분은 굉장히 지금 남성 여성 간의 어떤 성적인 그런 긴장감이라든가 혹은 성적인 대립구조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아주 좀 힙스터였을 것 같네요.
네, 굉장한 힙스터였습니다.
네, 그냥 딱 봐도 그냥 답이 네. 나와요. 홍대 쪽에 많이 서식하고 있고.
네, 홍대 출신이고요.
지금 제가 홍대 쪽에 가서 그냥 손 뻗친 듯 한 3명만 잡아도 비슷한 타입의 남자들 잡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스테레오 타입은 아니고요.
그렇지, 모두 다 힙스터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단정하시죠?
단정하는데 뭐 일부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정은 특별히 하지 않지만
미안해요.
아, 근데 난 인정할 건 굉장히 빨리 인정하는 표현이야.
근데 그 아까 제가 그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굉장히 본능적인 것 같아요.
네.
자기랑 닮은 얼굴의 연예인 이성을 좋아할 때든 동성을 좋아할 때든 자기랑 닮은 얼굴의 연예인을 좋아해요.
그렇죠.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닮은 얼굴의 여성을 무조건 좋아해요.
저는 저랑 이목구비를 닮아서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건 없는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키 큰 여자애를 좋아해요.
미나쌤이 키 크시니까.
확실히 그건 그래요.
그 미나쌤은 좀 더 저보다는 더 보편적이게 예쁜 여자분들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김태희라든가.
왜?
아, 왜냐면 그러니까 저하고 미나쌤을 딱 이렇게 두고 보면 남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할 때 전형적으로 좀 예쁘신 타입이고 저는 좀 전형적으로 예쁜 타입이 아니거든요.
사진이 아닌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외모만으로 보면 연기 말고 이현이가 요새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현이?
아, 모델 이현이?
아, 비슷해.
그런 느낌 약간,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르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연기력만 말고 얼굴만으로 봤을 때 연희가 제일
우리 연희가 대사를 하면 이해를 어쩌면
되게 웃긴 거 있었는데 생각이 들고. 짧은 돌아다니던 거 있었는데
그럼 영훈쌤은?
저요?
어떤 남자?
모델 이현이 생각했다.
아,
이현이 말하는
남자 배우?
어떤 남자 배우 좋아하세요?
최근에 제일 좋아.
말씀 잘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닮은 이런 얘기했는데.
최근에 제일 좋아했던 배우는 근데 저는
네.
등장인물의 줄거리와 이 사람이 풍기고 있는 이미지가 좋으면 너무너무 그게 마음에 드는데 그 누구지?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한자와 나오키의 주연이었던 사람인데. 그
모르겠어요.
그 리갈 하이. 어, 리갈 하이.
리갈 하이?
아니 뭐 그 아마 조금 더 나카이 마사토가
아, 뭐지?
그 뭐요? 골든 슬럼버.
아, 뭐지?
나 골든 슬럼버 최근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어, 거기 영화가 있어요.
영화도 보고 싶어. 뭐지? 뭐지?
약간 어깨 좁은.
아, 누구지?
누군지 알 거.
어, 알겠다. 누군지 알아. 아, 어저비라서 좋아하는구나.
아, 나도 그 얘기. 아, 그래서 외색을 그래서
그런.
그래. 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으로는 그다음으로는 사실은 요 몇 년 전에 빠졌던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베네딕트 컴버비치.
오, 진짜?
셜록.
아, 셜록.
셜록에서 진짜로 좋아했었어요.
어, 좀 닮았어.
있어, 있어. 얼굴이.
뭐가 있어, 있기는.
눈가가, 눈매가 좀 닮지 않았어요?
여기, 여기. 여기 칡본.
오! 여기랑
아섬세. 아섬세.
칡본.
그 사진, 그 사진 봤어요?
눈매가 닮았는데?
그, 영국의 남자들이란 짤방이 있어요. 그래갖고, 아, 네. 그래갖고 미남.
아, 미남, 아, 봤어.
미남은 누구야?
미남하면 휴그랜트.
여태 미남이
니콜라스 홀트, 막.
그리고 그 다음에 훈나.
콜린퍼스 이런 사람
콜린퍼스 나와요. 콜린퍼스 나와요. 맨 마지막에.
못생긴 배우에?
맨 마지막에 정말 이상하게 웃고 있는 베네딕트 컴버비치 사진이 나오고 그 밑에 설명이 뭐는지 알아요? 신남.
신남이 뭐예요?
신남 신났다고.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지금 이걸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거 일단 찾아보세요. 베네딕트 컴버비치 신남이라고 치면은 짤방이 나올 텐데. 아, 대박이야 진짜 보고 있어.
베네딕트 컴버비치한테 붙는 수식어가 되게 많은데 그런 수식어가 있어요. 잘생김을 연기한다. 그리고 셜록에서 무슨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고 바람이 부는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요. 잘생김이 씻겨나간다.
근데 인기 진짜 많지 않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대박이다.
제일 웃겼던 건 그런 거예요. 그 내가 또 하나 봤던 거는 베네딕트 컴버비치 팬이 올린 건지 아니면 누가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야 솔직히 내가 베네딕트 컴버비치 팬이지만 이런 사진이 훨씬 많은데 너희들은 왜 잘 나온 사진만 뭐 올리냐 그랬는데 올렸는데 진짜 표정이 이상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닮았다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이 아, 이 사람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원래 그 영국 배우들이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되게 연기 교육을 오랫동안 많이 받고 그렇죠. 그래서 몸에 익은 그런 그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멋있는 사람이 있고 멋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네딕트 컴버비치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멋있어요.
아주 연극적인 움직임을 하는데 이게 정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 배우를 안 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작품에서 아. 알았는데 네. 거기서 약간 뭐라 그러지? 영국의 그런 뭐야 모차르트들 이렇게 머리 쓰고 나오는 그런 느낌 있죠. 약간 정치하는 사람으로 나왔었는데 귀족이죠 귀족. 진짜 매력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땐 검색을 해도 유명하지 않으니까 필모가 별로 뜨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떴었던 게 뭐였냐면 호킹이라고 TV 무비가 있어요. 영국 TV 무비가 있는데 예. 스티븐 호킹을 연기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전신이 마비가 돼가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더 못생기라고 좀. 그래도 정말 매력있지만.
신나니까.
정말 신나니까.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이제 전 영화, 드라마나 영화를 안 봤으니까 그 사람 네네. 영화를. 근데 알게 된 게 되게 개념 있는 배우로 많이 이름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파라치들이 이렇게 자기 찍는 걸 이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맞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찍으라고. 뭐 그런 것들.
뭐 아프리카로 가라.
예, 나한테 이런 거 이렇게 찍지 말고 차라리 그런 데로 관심을 돌리라고.
그 최근에 제일 그랬던 건 그 위키리크스?
네.
그 사람의 전기를
영화 찍었죠.
영화를 찍었는데 위키리크스의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줄리안 어센지.
어센지가 컴버비치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지금 이 전기를 토대로 영화를 찍으면 내가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다. 그랬는데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굉장히 장문에 아주 아주 정중하면서도 하지만 그 정중한 편지였는데 다 읽어보면 그런 생각은 들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보기에 내용의 핵심은 어쩔 수 없어 찍어야 돼 이런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산지랑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닮았어요. 진짜 그
그리고 이미지는. 또 지금 그렇게 백발을 해놓으니까 좀 더 느낌이 더 있고
근데 영훈 씨랑 영훈 쌤이랑 어산지도 닮았나?
지금 연애를 하시면
나는
천의 얼굴인데? 네, 영훈 쌤? 대박
신남 영훈
쌤 나 외모 컴플렉스도 있단 말이야 나 진짜
아, 몰랐어요
진짜 외모
인기 그래서... 많잖아요 베네딕트 그 사람
베네딕트 컴플렉스 인기가 많죠
많은 걸로
짱 많지 않아요? 지금?
아, 영우 쌤이요?
진짜?
마실룩이야.
와, 너무한다. 진짜 지나가면서 한 박씩 먹인다, 진짜.
셜록이 이제 돌아오죠. 시즌3가 1월 1일에. 네. 뭐 시청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많이 기다렸는데 돌아오네요. 그가.
그가 돌아온다.
그러면
이즈, 점핑? 이즈미스 점핑?
점핑. 네, 점핑.
남자 배우 중에서는 어떤 배우들 좋아하세요?
궁금하다. 퀸미나의 그
남자
퀸.
어, 저는 남자 주인공 딱 누구 좋아하냐고 하면은 별로.
그냥 뭐 배우나 캐릭터나
남자 캐릭터. 아, 그 사람 좋아했었어요. 한때. 그 사람 누구지?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보통의 연애 나왔던 사람.
어.
보통의 연애?
그 유다 유다인하고 그 보통의 연애 나왔던.
예, 알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저도 어디에 나왔어요?
아, 그 사람? 최근에 떴는데 이준기랑 같이 드라마 나와서 아랑사또전에 나왔던 남자 배우.
오, 그래요?
아랑사또전은 뭐죠?
아랑사또전이라고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저는 드라마는 안 봤지만.
약간, 약간 좀 도시적이면서도 그런 이미지의 남자들에 더 끌리는.
저는 순한 이미지.
오, 진짜?
순한 사람.
송중기 뭐 이런.
송중기는 너무 잘생겨서.
누구지?
송중기는.
갑자기 눈이 보여.
송중기는 분명히. 그 약간 순수한 이미지는 있지만 순하다는 이미지는 없거든요. 순박하다, 착하다 이런 이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현미쌤은?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아니, 상관없어요.
아, 정우성.
정우성?
네, 되게 좋아요.
그래요?
나는 그를 실제로 만나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난 되게 안 좋아하는 배우였거든요.
진짜 잘생겼다면서요?
왜냐면 스크린에서 너무 육덕지게 나와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키가 워낙 크니까.
네, 그리고 네. 그 사람이 약간 마가 좀 뜨는 그런 연기들이 가끔은 좀 부담스럽고 호흡이 약간 내가 느끼기에 저 사람이 아 감정을 이렇게 감정의 밀당이 그 사람만의 어떤 속도가 있는데 내가 그걸 잘 못 따라가겠으니까 좀 불편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달라졌어요 마음. 너무 멋있더라고.
그 내가 정우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약간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옛날에 내가 그 저희 어머니 학원이 압구정동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집도 그쪽에 있었죠. 도산공원 바로 앞이었어요. 건너편. 그리고 하루는 그날도 이제 아침에 그 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추리닝을 입고 정말 주머니에 한 만 얼마만 딱 들고
이제 이러고
스테레오 타입이다.
아, 지금도
그래.
그래.
그러니까
너무 스테레오 타입.
그래 절편이다. 절편에 와사비를.
대충 챙길 거 나와서 안 드시라고.
잘했어요.
했는데 나왔는데 길 건너로 가게 되면 바로 거기가 로데오 거리예요. 근데 거기 그쪽 가가지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마도 약간 객기 같은 거였겠지. 아침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커피나 한잔 하고 내가 튜닝을 입은 상태로 그래갖고 스물 몇 살이었어 뭘 알아 내가 아무튼 그래갖고 거기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 그 시켜먹고 2층 커피숍이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여기 앉아 있는데 저쪽에 웅성웅성 거리는데 되게 좀 많이 본 사람 같아. 그 아침이었으니까 한산했거든요 정말.
네.
몇 시였으니까. 근데 그쪽에 권상우랑 송승헌이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야. 이게 탤런트라든가 영화배우라는 사람들이 정말 다르구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비율이 정말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 거짓말 안 보태고 계단에서 누가 걸어 올라오는데 아우라 있죠. 빛이. 빛이 둥둥둥 떠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은 거야. 장동건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가서 인사하고 앉는데 두 명이 안 보여. 아니 나는 진짜 그 십몇 분 사이에 있었던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장동건을 정말 본 줘야.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내가 아는 분도 영화 쪽 기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얘기가 나오다가 이런저런 배우들이 잘생겼다. 장동건이 요즘 최고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같이 마작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이랑. 마작을 하면서. 마작을 딱 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씩 웃으면서 야 너희들 한창 때 정우성 만나봤냐?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이후로
진짜?
장동건도 보고 누구도 보고 하여튼 뭐 1급 배우들을 거의 다 뭐 취재를 했었고 다 했었는데 한창 때의 정우성. 그러니까 비트 찍기 직전의 정우성은
직전이요?
그러니까 비트 찍기 직전인가 직후인가? 아무튼 이때의 정우성은 어떻게 뭐 그 대항할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 이제 못 봐. 죽을 때까지 못 봐 이제.
그 정우성은 이제 못 보는 거야.
이제 그때 못 봐. 내가 그때 가치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중학교 때부터 이상형이 정우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누구 남자 배우 누구 좋아하세요? 그랬을 때 정우성이라고 그랬을 때 남자 배우를 하고 계신 분인데 정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성이 다니는 그가 다니는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가서 보고 막 계속 그런데요.
그건 현미 쌤한테 작업치려고 그런 거예요. 남자가.
뭔 소리야.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니 그분 진짜 정우성을 너무 좋아하는 그 배우로서.
아니 뭐 그거는 나한테 한 30분만 맡기면 진이업을 확인해 줄 수 있지만.
저 혹시 운영 쌤의 남자 배우로서.
넘어가자.
어떤 남자?
나는 지금 되게 무서운 게 막 자꾸 날 치료하겠다고 하고 나 암이 있다 그러고. 나 어디에 암이 있는 건지.
아니요. 그, 아 그건 반 정도 농담이에요. 되게 심한 농담.
반 정도 농담?
되게 심한 농담이라고.
그러니까. 심한
너무 건가? 심했어, 심한.
아니, 괜찮아.
진짜요?
어떤 편은 배우... 찍어 먹으면 그만인 거니까.
그래요. 아, 저요? 괜히 이뻤다.
아니, 아니, 이뻐서 그래요. 저는, 저는 남자 배우 제레미 아이언스 좋아하고.
나왔네, 드디어. 드디어 네. 나왔다.
아까 사진 봤는데.
네, 오늘의 주제요, 제레미 아이언스.
아, 나 왜 제레미 아이언스 진짜 좋아해요. 근데 영국 남자를 골라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젠틀함 사이사이에 느껴지는 그런 유머들도 좋고
유머?
예, 유머도 좀 느껴져서 좋고 근데 그 제레미 아이언스가 영화 속에서 보여줬던 유머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개인적인 퍼스널리티 중에서 보여주는 그런 유머들도 좋고 근데 다른 영국 배우도 제가 뭐 가끔은 콜린 퍼스가 좋을 때도 있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좋을 때도 있고 휴 그랜트가 좋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대개는 미국 남자들한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베네딕트 컴버배치도 역시 좋아요. 뭐 그런 게 어떤 일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서한하는 걸 보면.
혹시 뭐 영국에 가셨을 때
영국 가본 적도 없어요. 영국도 가본 적 없고.
마이클 패스빈더.
마이클 패스빈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럼 영국 가보고 싶지 않아요?
영국 엄청 가고 싶죠. 저 영국에 나중에 필름스쿨 가고 싶어요. 공부하러 나중에. 그런 건 욕심이 있죠.
진짜.
가본 곳은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뭐 그다지 뭐 큰
감흥이 없었어요. 아.
우선은 좀 약간의.
왜 너 진단을 왜 나는? 왜 나는 진단받아야 하는 거야?
진단이 아니라, 진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명 같은 게 하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부터 네. 롤리타를 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죠, 제가.
그때 그 은영쌤이 롤리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제 그 근주쌤도 몇 번인가 롤리타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롤리타 이야기를 못한 이유는, 근데, 이거는 내가 좀 약간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왜요? 그런 취향 가지고 계세요?
어머.
지금, 지금 여기서 웃어주질 않으면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게 웃어줘야 되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 리얼리? 이런 반응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롤리타를 문학사적으로나 혹은 영화적으로나 혹은 그냥 이야기 그 자체로서 어떤 형태의 이야기로 따졌을 때 제가 롤리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되게 지금 약간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롤리타의 주연 배우를 제레미 아이언스가 맡았다는 게 되게 저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저는 아까 그랬죠. 그 뭐냐 은영쌤이 그랬잖아요. 영국 남자들의 외모와 그 사이에 숨어있는 어떤 위트, 유머 감각 같은 것들이 좋다라고.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다른 대답을 기대를 했거든요.
어떤 대답이요?
그러니까
가지고는 대답이 뭔지 알 것 같아서.
왜냐면 그거 딱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야!
근데 이거.
아, 왜 날 판단해?
아, 판단한 게 아니에요.
완전 제이홍이야, 극제이야.
판단한 게 아니야. 판단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내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영국 배우들을 좋아한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종류의 본능들이 있어요.
지금 무슨 본능이요?
약간 이런 거예요. 굉장히 잘 갖춰진 쓰리 버튼 셔츠에 그 수트에 코트를 입고 있는 사람의 그 옷을 찢어 발겨버리고 싶다는 감각들이 다들 있다는 거예요. 혹은 그런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앞에서 격정을 주체를 못해서 이 단추를 뜯으면서 아니 근데 이 감각을 저는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그런 거를 솔직히 말하면 여성들이 네. 막 이렇게 시간을 내서 격정도 이게 뭔가 하고 싶어. 뭐 이런 생각 특별히 하진 않지만 그게 싫진 않죠. 그가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들이 싫진 않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휴 그랜트가 섹스 스캔들에 휘말렸던 거 알죠?
네.
매춘부들과 그런 것들.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자숙과 힘든 시간을 겪긴 겪었는데
네.
의외로 빨리 즐기한 거 알아요? 사람들이 뒤에서 이야기를 하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휴그랜트의 그걸 증언을 했던 매춘부가 휴그랜트에 대해 욕을 하지 않았대.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두 번째로는 휴그랜트의 팬들은 그 사람 속에 그런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오는 면이 있었다는 거야.
정말? 너무 착하고 순둥이 이미지만이 아니라
그런 영국 거. 남자애고 올곧은 그런 이미지의 영국 아이가 자기 역을 그 격정이라든가 이런 거 주체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면을 약간 변태 같은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영국, 근데 그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변태 같은 면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뭔가 내가 되게 변태 성욕자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시지 마시고
아니 변태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면면이 좋은 이유는 그 사람이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미가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젠틀한데 이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 그 사람들의 팬들이 그런 바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저는 사실은 거겠지.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은혁쌤하고 되게 신나는 토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신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여자분들도 즐겨라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욕망을 인정하자라는 이야기가 최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종류의 발언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거.
어떤 알아요? 자리에서요?
어떤 자리에서도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세대 전에는, 그 반대쪽의 논리가 한 번도 성립이 된 적이 없었는데, 한 세대 전에는 법정에 잡혀 들어가서, 검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 그 여자도 즐겼다. 라는 걸로 빠져나가는 남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느 지점에서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어떤 게 합의에 이른 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그 여자도 즐겼다라는 말은 정말로 치졸하고 비겁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대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왔을 때 제가 보기에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도 욕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이전의 세대들 혹은 그리고 아직도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저 여자도 즐겼다라는 말과 비슷한 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종류의 생각들이 들어서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취향이라든가 욕망을 갖다 주장을 할 때 그 이야기 안에는 굉장히 모순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욕망이 있다는 걸 갖다 인정을 해야 하지만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걸 말하기에는 죄의식이 들고 또 한편으로 혹은 그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혹은 부끄러울 수도 있죠.
부끄러울 수도 있나?
취향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죠.
굉장히 개인적인 거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거니까 드러내는 게 부끄러울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걸 다 이야기해버리기에는 내가 나를 오픈하는 수준이 개개인마다 있을 건데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는 어떤 선에서 그걸 갑자기 너무 까발려 스스로 까발리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느 지점에서 제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되게 제가 샤이하고 되게 좀 약간
샤이의 정의가 뭐죠?
수줍어만
글쎄
아니, 사실은 그런 면이 되게 많거든요.
서로 다른 사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하셔야겠네요.
근데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그렇게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제가 나는 알거든요. 아 지금 내가 되게 수줍어하고 창피하고 숨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선생님의 자기 방어 기제가 굉장히 센 거죠.
그런가?
그럼. 자기가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건데
아니,
전혀 반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의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보이는지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나도 내가 그렇게 우울해 보이는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각자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사람들에게 그런 거 알아요?
잘 몰라요.
모두들 잘 모르나? 근데 다들 궁금해하고?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런 거하고는 약간은 관계없는 문제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과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관계라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제가 자신감도 없고 실제로 외모 컴플렉스를 되게 심각하고
되게 그렇고 베네딕트 컴버배치 닮았는데
웃긴다 웃긴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지점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나섰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쟤는 겁도 없고 혹은 되게 튀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인간이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은영쌤을 어떤 식으로 판단한다든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그 되게 지금 약간 흥미로운 욕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욕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오픈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실은 그 감각은 너무너무 이해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이게 되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오픈을 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많이 오픈하는 사람들은 되게 좀 불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어느 지점에서 내가 생각을 했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인지 아니면 내 성격 때문인지 이게 왜 안 열리는 건 그걸 갖다가 왜 어떤 자리에서 왜 감추고 있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 문화가 아직 그런 걸 다 뭔가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렇죠. 환경들이 많지는 않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 가려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사실은 데미지의 방송을 들으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은영쌤이 재미있어 좋아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둠에 딥딱한 게 있는데
그걸 가리고 말씀 안 해주셨다 이거죠.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라든가 이런 거 안에서 나는 하늘하늘 거리는 뭔가가 왔다 갔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하질 않는 거야. 왜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공통의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나의 디테일한 걸 얘기할 순 없잖아요.
디테일한 거 어떤 거? 3버튼 셔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굴곡 위에 손가락을.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고백한다.
아니.
몇 살 때부터?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그러니까 저는 좀 감각에 늘 되게 예민했거든요. 모든 감각에 뭐 마시며 뭐며 다 감각에 예민했는데 제가 어쨌든 왜 국문학을 했겠어요. 저도 문학이 좋고 글이 좋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표현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런 글 속에는 늘 어떤 작품에는 그런 묘사들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묘사들이 되게 다양했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내가 이렇게 TV를 보거나 영화를 봤을 때 뭔가 그런 장면에서 받았던 충격보다 더 심각한 충격들이 사실은 글 속에 더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흥미를 많이 가졌죠. 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걸 가볍게 생각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즐기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내가 정말로 뭐 세디즘을 즐기고 매저키즘을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의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의 규범상 그걸 특별히 상상을 해본 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흥미롭지 못한 사람이라 실망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그냥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그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은 되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좀 못한 경우가 많았죠. 근데 제가 여대를 나왔으니까 여대에서는 즐겼고 그리고 저는 또 국문학을 했으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그렇게 에로티시즘을 다룬 부분들에서는 좀 더 많이 천착한 타입이었고 실제로 쓰기도 하고 나가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사회에서 여성이, 그것도 더군다나 고등교육을 받았고, 굉장히 인텔리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분들이, 내가 인문학적으로, 혹은 좀 어떤 문학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감각이 튀어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이상한 놈들이 정말 많이 달라붙어요. 내가.
나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인텔리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트위터에서, 이거 제 선입견이에요. 어디까지 그렇게 들었어요. 트위터에서 페미니즘 관련 발언하는 애들은 내가 보기에 절대로 믿으면 안 돼. 그런 인간들. 진짜로.
여자건 남자건?
예. 네. 아니, 여자는 괜찮은데.
남성이 특별히?
남자분이 특별히 하여튼 입만 열면, 아, 어떻게 여성주의에 입각해서 막 이런 얘기 하는 애들 있죠.
아직도 그런 게 먹혀요?
아, 그러니까, 먹힌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린 아예, 그런 거 생각지도 않네.
남자애들은 좀 약간 자기들만의 그런 세계.
선생님이 그러세요?
그런가?
저는 옛날에 한때 해봤기 때문에 내 심정을 알죠. 왜 그런 짓을 대박.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팔로워 중에 한 명이 어? 어머 이 오빠 정말
찾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나 보다. 한번 만나서 차라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뭐
그런 드립을
그러니까.
그런 드립을 쳤을 때는 남자들이 그런 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긴 이게 또 쇼업하는 거니까.
그럼 요즘엔 어떤 걸로 작업하세요?
누가요?
궁금하다. 그러니까, 어떤 걸로 작업하세요?
아니 옛날에 누가요? 트위터로 페미니즘으로 누가요? 이렇게 여자들을 그,
어. 요즘엔 작업실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지나가다가 어 아는 사람이야.
방식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아,
뭐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알아요? 나 신발 끈 풀려서 꿈 꾸고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어. 우리 혹시 본 적 없던가요? 혹시 아. 모모 다니세요? 이제 바뀌었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방에서 컴퓨터를 하셨고.
이만 영화 좋아하세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별로.
그냥 드립인 거지. 이만 영화 좋아하세요? 어, 나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어, 예술 영화 많이 좋아하세요?
작업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자면.
어, 그 궁금해요. 그게. 내가 한 번씩 되게 낚이는 순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남자한테. 조심해보자.
진짜로? 어, 왜 근데 그거 조심을 해야 돼요?
아니, 아니. 그냥
꾼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사실은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10분이 남았지만 어쨌든.
한번 네, 들어보죠. 네.
아니, 근데 아무튼. 꾼하고 연애를 했을 때, 이 상대방이, 이 상대방이 자신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먼저 해봐야겠죠. 나 육체를 원한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남자하고 연애를 하고 한 번 정도 그러는 거면 되게 좋지 않죠. 한 가지 기본적으로.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여자의 욕망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가 상대방의 육체만 취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고마운 거 아닌가? 이게?
누구한테?
나 그 남자한테. 만약에 근데 이런 거인 거예요. 여자분들의 우리나라 한국에서 혹은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내가 보기엔 이건 한국뿐만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여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섹스앤드시티의 사만다처럼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오직 저 남자와 한번 잠만 한번 자보고 싶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는 여자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여자라는 동물이 원래 약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인식이 그러니까 이 가치관과 사고 방식이 어디에서 온 건지가 지금 궁금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이건 분명히 동물로서의 인간을 생각을 했을 때, 남자들은요, 여자랑, 아, 저 여자 어떻게 한번 좀 잡아들여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걸 당연한 남자의 습성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당연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동물적인 습성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이건 남자의 본능의 일부로 인정이 되는데,
여자의 것으로 인정이
여자의 것으로 인정되진 않아요. 근데 동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원래는 여자분들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호르몬의 문제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달라도 그렇지. 호르몬에 뭔가 프로그램 같은 게 되어 있어갖고, 어? 몸만 취하려고 하는 남자하고는 자면 안 돼. 뭐 이런 게 지금 각인되어 있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요즘에 생각이 드는 가장 좋은 작업 방법은 작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작업 방법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게 아마 제가 스물 몇 살 때는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스무 살 남자,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집이 굉장히 부자거나 혹은 아주 잘생겼거나 키가 크거나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 연애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알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의 지금 특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빛이 나면 사람들이 달라붙는다는 것.
네, 걔는 알아.
그런데,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알아도 몰라요. 왜냐면 얘네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게 되는 거고 자신의 천혜의 조건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뭐라고 한다든가 뭐 만나자라고 해야 된다든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되게 좋았어.
연기가 아닐 수 있지.
나는 그걸 알았다. 난 그걸 알았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나는 덮어준 거지.
그런 거예요? 근데, 서로 감싸준다, 정말.
그런데, 남자애들 경우에는 배려란 걸 갖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상할 정도로 남자의 매너와 배려에 대해서 굉장히 야박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거, 아, 이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일본 애들은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전화통화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고, 예? 한두 번 만나고, 뭐 가끔 뭐 기념일 챙기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연애가 가능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죽지, 그럼 진짜.
근데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런가?
따뜻하다고.
여자들은 그래 줘야지.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서양 남자들 되게 스위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챙기죠.
사랑 표현도 되게 잘하고.
외국 아이들이? 더 훨씬.
그래서 어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외국 여자들, 남자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가?
내가 왜 외국 애들 좋아하는데?
일단은 제가.
그거는 되게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100일 기념일. 왜 오빠 이벤트 안 해줬어? 왜 풍선 10개밖에 안 걸었어?
그런 여자가 많지 않아.
근데 그거 가지고 나는 뭔가 이렇게 체근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이벤트라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너무 체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긴 하죠.
그래,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긴장과 밀당이 필요하고 그런 건 맞는데 그런 걸 행위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 그걸 최근을 하는 거지.
아무튼 남자들은 그러니까 한국의 남자들은 이걸 굉장히 극단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매너와 배려를 배울 때는
참 안타깝다.
정말 이상하게 배우고 이상하게 배우고 뭐 진짜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배워.
장미 꽃길 같은 것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줄 알고 촛불 같은 것만 이렇게 내가 한 번인가 내가 한 번인가
TV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그렇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바깥에 나가다가 내가 맨날 그 마지막으로 도는 그 근처 중학교가 있거든요. 코스가 있는데 거기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담배 하나 피우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날 운동 끝인 거야.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저쪽에 누가 촛불을 그 초로 하트를 이렇게 지르가 이렇게 만들어서
어떨 것 같아요?
더군다나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당황해.
더군다나 여기가
불고 싶은데.
더군다나 이 학기가 이 학교가 약간 오르막길로 되어 있는 교문에 거기 밑까지 촛불을 쫙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갸륵하긴 하다.
불을 진짜. 다 켜놓고
혼자서?
불을 다 켜놓고 그러더니 이제 여자친구를 부르러 갔어. 다 꺼놓고 왔지 내가.
진짜 못됐다.
거짓말. 못됐다. 거짓말. 거짓말.
아, 거짓말이에요?
뻥쟁이 뻥쟁이에요.
아니 왜?
이 형 뻥이야.
그러게. 웃기다.
그러게 나한테 모태솔로라고 해놓고. 모태솔로라고 해놓고.
알고 보니 뻥피디.
진짜. 뻥피디 완전 뻥피디.
뻥피디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
진짜 뻥어요?
뻥 작가님. 예?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
미스터 뻥.
내가 몇 개 끄다가. 아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다시 붙여놓고. 아 근데
아 소심해.
아 겁이 많아서 그래요. 한대 맞으면 어떡해. 싸움 잘 했는데. 아무튼 근데 그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깨닫게 되는 거는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긴 아는데. 그걸 아는 것까지 그걸 아는 순간에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이란 건 원칙적으로 정말 세상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확률이 낮은 도박이에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엄청난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사람도 날 좋아하구나 이 사람도 날 좋아해라는 거는 라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어요.
면밀히 따지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몇 퍼센트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진짜 근데 저는 아까 그 미나쌤이 했던 질문하고 비슷하게 연관이 돼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흔히들 여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소울메이트 얘기하죠. 소울메이트? 네, 네. 소울메이트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다. 저는 소울메이트란 게 정말 너무너무 잔인한 교제 방식이란 걸 알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소울메이트, 혼과 정말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짝이 되어서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는 가운데서 가장 철저할 정도로 그 냉정하고 좀 약간 지금 잔인한 사랑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얘기가 제대로 하고 싶었 데미지라든가 그런 것도 통만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보세요. 소울메이트의 조건은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만났어요. 혼이 영 그 약간 지금 잘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맞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맞는 어떤 종류의 필생 일생의 짝 같은 게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배제 논리예요. 이거. 저 사람은 이렇게 되면 안 돼. 이 사람의 이런 조건은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옳지 않아. 다 하나씩 제외하고 난 다음에 모든 쌍이 다 맞을 때 성립되는 게 소울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사람의 만남이란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제 논리로서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그거는 누구와도 만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요?
다 괜찮아지는군요.
다 괜찮아지는 거?
네.
그게 진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소울메이트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다 괜찮아지는 거. 이게 진짜 연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저는 그 순간에 내가 진짜 소울메이트를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저도 늘 그랬어요. 아, 쟤 저거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헤어졌었는데 아, 괜찮네. 근데 내가 이렇게 해도 쟤도 괜찮아 하네. 어, 그 너도 이거 괜찮지. 나도 이거 괜찮. 나 원래는 안 됐었는데.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다 괜찮네. 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연애의 핵심이 연애의 핵심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는 언뜻 연애를 할 때 많이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이러이러이러한 면이 좋아서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실 이게 처음 시작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연애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 이래도 해요. 연애란 거는 좋은 것 때문에 사귀는 게 아니라 싫은 걸 참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
맞아.
소울메이트는 그렇게 아까 제가 생각하는 은영쌤하고 저하고 단어를 붙인 그 단어의 정의가 약간 다른 딕셔너리를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소울메이트는 배제의 논리에 이루어진 완벽한 어떤 그 운명적인 짝 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참는다라는 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어떡해요? 기분 좋지 않아요? 나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정 이상의 배제 논리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 배제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남자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눈가들이 많거든 진짜. 정말 어.
시래기들이 많아요?
리얼
트래쉬. 요즘 제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재라든가 그런 것들 다니면서.
어, 신작 얘기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 아, 신작 안 하고 저희 이제 끝내야 하거든요.
단독은 네. 긴급.
그러니까. 아, 긴급 따단.
워딩 해주세요.
아, 특별히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지금 계약 관계가 물려있기 때문에. 아. 지금 여기에서 잘못 발설했다가. 아. 나중에 아, 네.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제가 뒤에 가는 길에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저희가 지금, 아, 저희 영문 얘기를 못해서 좀 아쉬운데, 우리 대문호 작가님께서 약간 그동안 이렇게 여사님 얘기를 들으시면서 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영문, 어, 영문 네. 때는 영문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이 여사님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저희는 즐거웠는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오늘은 영화 얘기보다 이제 대문호님의 어떤 연애관, 그런 가치관들, 인생관들을 많이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흡사는 거의 인문학 강좌였던 것
같아요. 예. 같이 마치시면서 네. 마무리할까요? 다음 콜라보 3탄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는 거 끝까지 다 먹이고, 나 진짜.